구약성경 643면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 시대까지 불안한 정치 상황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을 세우고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설립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상반된 축이 한 국가를 움직여 나갑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런 세계에 계속 반복될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과 평화는 끊임없이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그 중에 전쟁 역사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전쟁 속에 성경에 또 수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쟁 중심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 중심에 다윗이 있고 전쟁이 그치고 난 이후에 평화 시기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내는 전쟁의 용사로 부름을 받고 있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평화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화평을 향유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솔로몬이 한 국가를 통치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세우고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의 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한 예배를 드림 같이 솔로몬에게도 더욱 너의 평생의 통치 기간 동안 그리할 것을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지요. 다윗에게는 거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꼭 건축하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통치기간 내내 자신에게 칼과 창을 휘두른 적대 세력을 복수하는 것이 그의 어떤 꿈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 가득 닿고 뜨거운 마음으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지요.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전 인생 행로는 전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피조물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합법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거나 쉽게 취급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시기함으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배변하고 미친 채까지 하면서 도망다니고 또 이제 왕위에 올라서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 중심에 서 있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뜻과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인생 행로가 자신 인생을 설계하고 개척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자체만 보자면은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여서 성전 건축 자격에 미달자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윗의 소명을 보자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초청하셨고 어떻게 그 인생을 펼쳐나가시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용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평화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자로서의 다윗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피에 굶주린 나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전쟁을 행하였다거나 무죄한 자를 살육하였다는 이유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은 불가피하였다라는 쪽에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전쟁의 사람이 있고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피 흘림과 평화라는 대립된 개념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립적인 개념들이 연속 성산에 있으며 각각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다윗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을 정착시키는 시기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많은 전쟁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승승장구하였고 그 결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키트를 마련한 세대,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쟁 후에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평화가 도래하였고 평강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그 평강으로 치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대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다짐과 충성의 세대, 그 시대가 솔로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혼돈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공포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척결하고 그곳에는 갈등이 없어요. 다툼과 허영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감사와 평화를 선언하고 누리고 맛보는 공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가치 있고 복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시대, 전쟁의 시대, 혹은 솔로몬의 시대, 평화의 시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솔로몬의 시대가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전쟁 속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행사가 바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온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여 모든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영광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그의 내재된 위대함과 용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처럼 바로 솔로몬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의 시대는 여기까지다. 이제 앞으로는 내 아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성전 건축을 하여 온 백성이 그 평강과 평화 가운데 나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하여 이 백성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뜻이 오간 데는 없고 전혀 다른 인생 행로를 거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다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떨어진 보상이 뭐죠? 모세에게 허락한 보상이 뭐예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수백 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이끌어내서 인도하고 이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거기엔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였어요. 죽지 않고 다른 방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온 우주의 주관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 이면에는 보상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 보상심리는 자신의 명성과 이름이 현세에, 오고 오는 후대에 널리 남기고 싶은 그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아내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자신의 존재감의 상실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갈 때, 존재감의 상실이 되어질 때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가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져가면 얼마나 속상한지 참으로 참기 힘듭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 그만한 가치 없는 성도인가, 그런 존재인가 되돌아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참 힘을 잃게 되지요. 자신의 그 존재감의 상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점점 잊혀져가는 거 참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국민배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중훈 씨가 극 중에 최고의 가수로 등장하고 박중훈 씨의 매니저가 안성기 씨입니다. 한때 최고의 가수가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 잊혀져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기를 꿈꾸며 몸부림치는 그 내용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모든 연예인들이 그토록 꿈꾸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그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진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상실되어지는 그 아픔과 피통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영화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참 따뜻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후문에 실제로 이 박중훈 씨가 이 영화를 출연한 후에 이제는 배역에 욕심내지 않고 어떤 배역이라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니? 앞으로 출연료에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도를 확인하지 않고 주어진 배역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연기하겠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은요, 자신의 몸값이 인기도와 비례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출연 후에 그 배역이 어쩌면 모든 이들에게 서서히 잊혀져가는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겸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또 이렇게 목사를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교우들 앞에서 조용히 잊혀져가는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 오늘부터 목회 그만둬 하면 그만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금을 많이 두신 모양이지요? 아니요, 제 통장에 얼마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라 하면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우성을 치지요. 하나님, 아직 나에게는 힘이 더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힘이 펄펄 넘칩니다. 왜 그만두다니요? 아니요. 항명합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항복을 하고 오히려 솔로몬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죠.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종결짓는 축복을 빌지요. 여러분 인생에 온 우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결정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열쇠를 든든히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 또 놓지 마세요. 게으름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조장하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하고 이루어진 손길을 여러분 인생 행로 속에 매 순간 맛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그 인생 속에서 물으시고 발견하시고 순종으로 달려가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의 영예요, 명예인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품고 그 뜻과 계획이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참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혹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신 적은 없으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뜻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순종으로 반응하여 성도의 명예와 영예와 자랑과 기쁨을 넉넉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